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제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잡으려고 하는 엘리야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초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욥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면을 치고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욥기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엘리야 사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쪽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광의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욥기에 관한 내용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이 있다. 이런 부분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기초하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실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이 배우신 것, 그 다음에 남보다 착하게 사신 것, 그리고 정당하신 것, 이것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당한 문제도 아니고 도덕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의로운 문제도 아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기도는 억울하다는 기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시는 대목이 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또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다져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앞에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결전을 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 신앙의 결투가 벌어지고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때는 그 아합 왕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그 기나 긴 세월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가뭄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가뭄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아합은 아합대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원한을 더 깊이 가지고 이러다가 이 사건을 만납니다. 엘리야 쪽에서 보자면 자기가 정당한 쪽에 서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합 앞에서 도망 다녀야 했다는 것은 참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전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가 어느 만큼 컸느냐 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몽땅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이는 일에 백성들이 동참했다 하는 사건은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 기도하여 드디어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큰 비 속을 그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아합의 마차 앞을 뛰어서 갑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좋은 승용차보다도 잘 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뛰어오면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아합 앞에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적이었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백성이 자기 편으로 돌아섭니다. 아합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오던 비가 내리고 그 앞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이스라엘로 뛰어들어갔던 엘리야. 그가 적군의 수도 속을 뛰어들어가면서 항복할 적군들과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납작 엎드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뛰어들어갈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살아있고 항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기세가 등등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요,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절망 사건이 나옵니다. 지리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거리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한테 그 감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조금 과장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지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을 백두산이라고 친다면 이스르엘이라는 데는 이북의 그 수도인 평양인 셈입니다. 백두산에서 승리를 하고 평양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이세벨을 만납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부산쯤 되는 겁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여서 이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대마도쯤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호주까지 도망갑니다.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물론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나타나는 감각이 그래 보인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호주도 더 지나가서 남극대륙에 있는 펭귄들 사는 데까지 도망갔습니다. 이게 엘리야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왜 이토록 놀랐는가, 왜 이토록 절망했는가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굳이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셈입니다. 여태껏 몰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드시는 날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 갈멜산 전투였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승리는 여러 가지로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안에 다시 끌어들이고 저주를 풀어 이제는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힘있게 들어서 여태껏 아합 앞에서 도망다니던 처지에서 돌이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 허리를 동이고 뛰게 합니다. 마차보다도 더 신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합이 그를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엄두를 못 낼 정도가 아니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적군의 수도에 항복을 받으러 뛰어들어온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시고 의를 드시고 저주받을 자들을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시간으로 여기고 뛰어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 왕은 아합이지만 실제로 권세 잡은 자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칼을 들고 버티고 서 있는데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권세가 약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의 놀란 점은 이겁니다. 이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갈멜산의 승리를 주시며 바알 선지자들을 죽게 하시며 비는 주시고 그 앞에 뛰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죽으러 뛰어오게 했느냐 말이에요. 엘리야가 상상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마음대로 데리고 놓으십시오.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로뎀나무에 들어 누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혼자 다 해. 잡수세요.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지라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네 가지 형태를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어디에 계셨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크고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힘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뒤흔들어 삼키는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든 걸 태워버려 꼴보기 싫은 것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너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최소한 예배를 보러 나오시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분들입니다. 전능하시다는 사실, 영원하시다는 사실, 그분만이 진리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솔직히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엘리야만큼 투덜거리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엘리야보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서 투정을 부릴 만큼 단순했지만 우리는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알지요? 그래봤자 터지기만 할 뿐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둘로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건 바치고 세상에 바칠 건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께 아첨 떨 건 하나님께 아첨 떨지만 세상에 아첨 떨어야 되는 건 세상에 아첨을 떠는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까불지 말고 알아서 살랬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가스펠송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세상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삽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절해버린 인간의 지혜의 타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신과 타협할 문제이지 하나님과 거래할 문제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찌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정당하게 사셔야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울컥 튀어나오는 짜증이 이겁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살아갖고 언제 한 번도 하나님이 돌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십니까? 그래갖고 일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기생 중에 나간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한 분은 리비아에서 한 분은 필리핀에서 일하다가 들어오셨는데 보고 놀란 것은 반쪽이 돼서 오셨어요. 저희 동기생 중에서는 제가 가장 날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날씬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입고 나갔던 양복이 너무 커서 한쪽 바지가랑에다 두 발을 끼고 월남 치마같이 입고 돌아오셨어요. 하나는 허리에 두르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2년 계시는 동안 20번인가를 말라리아에 걸리셨답니다. 맞나요? 뭐 하여튼 그쯤 걸리셨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 주 아프고 한 주 쉬고 한 주 일하고 또 아프고 쉬고 일하고 이렇게 3주 교대로 했답니다. 근데 그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상한 체질을 가져서 모기가 물면 곪는 됩니다. 이 애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번에 들어온 가장 큰 목적은 이명래 고약을 한 초록분 사러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갖고 나간 이명래 고약을 모두 모아서 붙였는데요. 워낙 모기가 많은 지방이고 자꾸 물기만 하면 곪으니까 온 몸을 반창고로 반창고가 아니죠. 이명래 고약으로 떡칠을 하고 사르셨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3개월 쉬었는데 간신히 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말라리아가 났습니다. 기력이 조금 회복됐습니다. 이분이 간절한 소원은 빨리 회복돼야 돌아갈 텐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결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겨워서라도 안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실린 김성준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에 저를 감동케 한 게 있습니다. 아내는 자꾸 돌아가자고 징징대지요. 일은 안 되지요. 안팎으로 고생이 어찌나 심한지 죽을 지경입니다. 그 정말 말이 살아 들어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애가 아픈 것만큼 못 참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소원은 빨리 나야 돌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에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가능한 한 가지 말고 여기서 쉬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태도 아닌가요? 왜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는 걸 아신다면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건강에 건강을 줘도 부족한데 왜 모기가 물면 곰게 해요? 모기가 물다가 이빨이 다 부러지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무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다 왜 곪아요 도대체? 그것도 하나 곪고 하나는 안 되면 또 곪든지 하지 동시에 곪게 하시는 건 뭐예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20번이 웬 말이에요? 20번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야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또 세상에서 사는 자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가를 체득해버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슬픈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피카소의 그림같이 되어버린 현대 신앙인들의 몰골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표는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운 이상한 지렁이들 같습니다. 세멘트 바닥에도 살아남는 지렁이.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참 기기묘묘한 형태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쫓겨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으로 순교하는 입장에 들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순결한 인민군이 따발형들이 되고 예수 믿으면 콱쏴 이게 순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예, 물론 밖에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칭찬하고 다닙니다. 이 한국 땅에 남서울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정말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외로운 생애에 남서울교회를 오게 했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 전투를 주신 것과 같은 축복이라는 걸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3학년 학생에 불과합니다. 제발 그것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구단 외워갖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갈 길은 멀고 멉니다. 3학년에서 반장하고 뭐 회장하고 천재고 아무리 칭찬받아봤자 아직 애입니다. 애예요. 좋아들 하지 마십시오. 4학년하고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성인이 돼야 합니다. 사회와 역사와 시대 앞에 뭔가 공헌을 하는 진리와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하여 지금 크는 과정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3학년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염이 나고 백발이 되도록 3학년 6반 반장하고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서울교회는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썩을 소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 자빠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짓고 이 아름다운 성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늘 불안합니다. 겉으로 찔림받을 구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똑똑하시고 상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너무나 얄밉도록 잘 살아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집에다 도청장치를 하고 카메라 렌즈를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속을 딱 뒤집고 제가 회충이 돼서 창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쁘게 살지 마십시오. 거칠어도 좋고 미련해도 좋고 실수를 해도 좋습니다만 진심을 가진 열정이 여러분을 상식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쁜 얼굴을 깨어지게 하는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몽땅 알아먹었을 때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도 몰라도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홀딱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인지 하나도 몰라서 웃음으로 때우고 있는 사람인지 알 바가 없습니다만은 양쪽일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 만큼 아니올시다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적받은 사건과 욥이 지적받은 사건과 엘리야가 지적받은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흠을 찾아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욕을 먹을 게 있었고 다윗이 욕을 먹을 게 있었다면 욥이 더 훈련받을 구석이 있었다면 우리야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을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게 하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금방 나오지만 뿌리가 깊을 여유가 없어서 말라 죽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옆에 있는 잡초들이 워낙 기운이 세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는 씨 뿌리는데 비유의 핵이 있지 밭의 핵이 있지 않습니다. 즉 옥토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준 건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옥토에다가 뿌리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는 것이 밖에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천국이 그렇다 그럽니다. 이 땅에 들어온 천국은 마치 천국의 생명이 씨와 같은데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럽니다.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자라고 길가에 떨어지면 못 자랍니다.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옥토를 만나면 자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자라지 못한다 그럽니다. 옥토가 되자는 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생명과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빛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위해서 이 비유를 든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리의 진리됨을 우리가 요구할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입니다. 믿지 않는 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봐. 다시 얘기해서 왜 하나님이 있으면 악당들이 잘 사냐 이겁니다. 왜 악당들이 잘 사냐? 착한 사람이 못 살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벌 주는 거나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씨가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 있는 씨인데도 옥토를 만나야만 자란단 말이에요. 옥토가 아닌데 떨어질 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 때문이 아니라 밭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 증명되는 대상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만 천국이 천국으로서 발화하고 열매가 맺히고 알 수 있지, 천국 백성이 아닌 자에겐 천국의 생명이 전달되어도 서로가 알아볼 수 없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방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서 방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그걸 뺏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를 드는 것은 바로 이 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 뭔지 아느냐? 영광과 권능과 능력의 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럽니다. 천국의 비밀, 원문은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비밀은 감추고 안 보여줘서 못 보는 것을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비밀은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 비밀입니다. 신비는 말하자면 수수께끼는 보는데도 못 푸는 것을 수수께끼라 그러고 신비라 그럽니다. 보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세계 역사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다 그러죠. 불가사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봤는데 몰라요. 까막눈이 보는 글. 이런 것들이 바로 신비입니다. 보는데 모른다고요. 뭐가요? 천국의 신비가. 천국이 들어왔는데 왜 보면서도 모르느냐? 우리가 보아서 알 모습으로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잘못하면 당장 벌이 내리고, 잘하면 당장 칭찬이 오고, 하나님 편에 들면 햇빛이 여름에도 시원하게 쪼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쪼이고 이래야 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햇빛 아래 서면 뜨겁고 예수 믿는 자도 뜨겁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사병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일사병 걸리고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비 오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빗속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끼고 적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품속에 끼고 가면 안 젖어요? 비가 성경책은 피해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빗속에다 성경책 내놓으면 교과서 젖는 거랑 똑같이 홀딱 젖어요. 성경책을 불쏘시개로 넣으면 불이 안 타는 줄 아세요? 불쏘시개에 넣었던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불만 잘 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증명하시는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추악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물 선생님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신앙의 마음을 갖기 쉬운 사람들이 생물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알량한 진화론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분도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이랬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놈들 있으면 손 들어봐. 손을 들었죠. 야, 너 미쳤냐? 예수 믿는 놈이 왜 와서 생물을 배우냐? 하나님이 만들어? 웃기지 마라 임마.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앉아서 뿔 따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손모가지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런데도요, 그 생물 선생님이 여태까지 뽀동뽀동 살만 찌시고 몹시 잘 살고 계신다고요. 이런 우라통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몹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 세상에서 제가 꼭 존경하는 목사가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그분이고 한 분은 홍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두 분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정당하게 사셨느냐 하면 집안 식구가 몽땅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애들과 부모가 몽땅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신체가 전부 왜소합니다. 자녀들이 클 때 못 먹어서요. 1m70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 전부 안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고생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면서 보수를 돈으로 받지 않고 전부 책으로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상당한 설교가가 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괜찮은 교회에 그분이 목사로 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설교에서. 그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가는 설교가라고 인정을 하셨을 만큼 설교를 잘하셨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드디어 기대와 신뢰와 사랑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 병에 걸리셨습니다. 신경염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2년을 아프셨습니다. 온몸을 못쓰고 들어 누워 계시는데 교인들마저도 나중엔 다 등을 돌렸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나가시지 않고 누워서 월급만 받아먹고 계신다고 모두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다.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꾸짖었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요, 왜 하나님이 치시겠냐고.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꼭 두 번 화투를 친 적이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짜장면 내게 화투를 한번 치셨답니다. 그것까지 회개를 하셨습니다. 왜요?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나중에는 정 급해서 여기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직접 기관지와 연결을 시켜서 석 달인가를 중환자실에 있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저야 죽어도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은 살았어야 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살리시고 그 사람은 데려가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세벨을 죽이지 않고 저부터 죽이려고 됩니까? 엘리야의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상주고 벌하기 위해 천국을 너희에게 들여보낸 것 아니다. 지금은 설득하러 보냈다. 죄를 억압할 수 있다면 좋아 보이지만 죄를 억압하는 순간에는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찬스가 막힌다. 어떡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신자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겁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의 맛보기이지 우리의 전생애가 이런 축복과 이런 승리로 점철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신자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고 환난과 고통 속을 거닐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여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불러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여 그 길을 항복해야 할 겁니다. 이게 신자가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작년 이맘때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 기도원에도 불행한 일이었고 저한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기도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으쌰으쌰하는 걸 안 좋아하는 별난 사람입니다. 저를 거기다 세웠으니 서로 망했지요.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울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여기서 속 시원해 갖고 내려가지 말라고 첫 시간부터 아우성을 쳤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몇 분이 들어 누워버렸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 목사님이 하나도 모르시는만 예수를 믿으면 뭐 믿는 보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왜 믿어? 옆에 사람들을 막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앞에서 설교하고 그분은 뒤에서 지방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뻗어버리셨어요 아주. 내 활개를 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심판으로 임하시지 않으시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나를 괴롭히는 아픔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아픔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걸 아는 사람 앞에만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아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갈라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두 가지 지조 속에서 왕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지조와 세상을 믿는 지조 속에서 두 개의 인격 속에서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약속같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지적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와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서는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구별이 되어서 오늘 내가 초대받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길이 어느 만큼 중요한 길이며 어떻게 내 전생애를 바쳐야 하는 길인가로 결론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애는 보다 불행해질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진심과 중심을 하나님 편에다가 이제는 완전히 쌓으시는 그 결심과 고백과 정당한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놓치지 말기로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약함을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함을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떠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참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복음을 설득하며 증거하기 위한 참으로 기다려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간인 것을 우리 생애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나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사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만큼 경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영광과 존귀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